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쿠바와의 교역과 여행을 제한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쿠바 군부와 연계된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고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새 규정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기업과 여행 부분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쿠바 군부나 정부 당국으로 미국의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쿠바 국방부와 내무부 산하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재무부는 제재 대상으로 쿠바 주요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여행시설, 여행 대행사, 상점 등을 지정했습니다. 단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발급된 여행 허가나 진행 중인 상업 거래에 한해서만 예외를 허용한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 완화된 쿠바 제재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번 주 베트남에서 회동할 전망입니다. 유리 우사초프 러시아 외교 고문은 8일 두 정상이 현지 시각으로 10일부터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논의할 부분이 많고 이를 위한 준비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더욱 광범위한 단독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사초프 고문은 밝혔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언론 RAA에 두 정상이 만날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중국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교역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첫날인 오늘 중국은 자금성을 전체 대관했으며 건복궁과 삼위당 등 비밀의 방문을 열고 만찬을 열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자금성에서 만찬을 대접받은 외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특별 대우에 대해 언론들은 국빈 방문 플러스라며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북한 정권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에 미국을 가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에 북한 대사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은 김정남 씨 암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남성이 북한 대사관 직원이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 사건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 영상에 따르면 이들 북한인 용의자들은 북한인 용의자 리정철 소유의 차량을 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정철 씨는 지난 2월 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증거 불충분 혐의로 풀려나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리정철 씨는 북한 대사관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대신 차량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 관계자는 북한 대사관의 해당 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으나 어떤 협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시티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완티 휘영은 4명의 북한 남성과 공모해 지난 2월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나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8일 유엔이 최근 예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이란의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영내 야망을 위해 이러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설명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핵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을 더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 대사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했지만 기존의 대북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 바다는 0.5에서 1.5m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체제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며 거듭 경고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내용을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 독재 수뇌부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을 더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그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정권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란 겁니다. 이어 이런 어두운 길로 내려가는 김 위원장의 행보는 그가 직면하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낙원이 아니라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행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훨씬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공격성을 끝내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시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에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We will defend our common security.
북한 정권이 과거처럼 미국의 자제함을 유약함으로 해석한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것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정부는 미국의 과거 정부와는 매우 다른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도시들이 파괴의 위협이 되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협박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역사에서 버림받은 많은 체제는 어리석게도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받고 공격받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최대의 압박 기조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체제와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며 모든 교역과 기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념할 때까지 책임 있는 모든 국가가 힘을 합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이나 공급을 부정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북한이 야기한 위협에 함께 대응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릴수록 위험은 늘고 선택의 공간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로 칭하며 세계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많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여러 번 박수를 치며 호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첫 연설은 지난 1960년 6월 도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어 6년 뒤 1966년 10월에 린든 존슨 대통령,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1979년 6월 지미 카터 대통령, 1983년 11월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유일하게 1989년과 92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여섯 번째, 연설 횟수로는 일곱 번째로 24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일정이 없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기자들에게 비무장지대 부근의 짙은 안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기가 서울로 회항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안개가 거치면 두 번째 방문을 시도하려 했지만 기상 상태가 더 악화돼 계획을 접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에서 합류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두 대통령이 짙은 안개로 헬기 착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무장지대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헬기와 승용차를 통해 비무장지대로 향했지만 결국 안개가 거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DMZ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해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했었다며 이런 노력은 미한동맹의 강력함과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인권 유린 사례들을 조목조목 자세히 지적하며 한국과의 상황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 sky-top view of this peninsula shows a nation of dazzling light in the south and a mass of impenetrable darkness in the north.
하늘에서 보는 한반도는 남쪽에 있는 눈부신 빛의 나라와 북쪽에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빛과 번영, 평화의 미래를 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8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것들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 수뇌부를 상대로 연설을 하듯 연설 대부분을 눈부시게 번영하는 한국과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비교하며 북한의 빛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6.25 한국전쟁의 참화를 딛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여러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Today your economy is more than 350 times larger than what it was in 1960.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1960년과 비교해 350배 성장했고 교역은 거의 1,900배 증가했으며 평균 수명은 53살에서 82살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변화와 성장, 문민 대통령 배출, 세계적인 과학자와 공학자, 음악가, 운동선수,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대학 졸업률, 서울의 멋진 건축물들, 몇 달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성공적인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기적과 번영은 휴전선에서 끝나고 슬프게도 감옥 국가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Workers in North Korea labor grueling hours in unbearable conditions for almost no pay.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하고 최근에는 70일 연속으로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휴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또 노동자 가족들의 절반은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5살 미만 영유아의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발육 부진에 시달리는 등 계속 기아로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을 더 많은 기념비, 탑, 동상을 건립해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허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수익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배분된다며 이 잔인한 독재자는 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저울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점수와 순위를 매기고 평가해 등급을 나눠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most arbitrary indications of their allegiance to the state.
또 조부의 반역죄로 9살 소년이 10년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야 하고 한 학생은 김정은의 삶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 잊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구타를 당해야 하며 신문에 인쇄된 독재자의 얼굴에 실수로 얼룩을 묻히면 가족 전체가 수십 년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전에는 기독교의 거점이었던 북한이 이제 기도하거나 종교 서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아야 하는 종교 탄압국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들과 자녀들의 인권 문제들을 자세히 언급하며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는 한 탈북민의 고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Only after leaving North Korea did I realize what life was supposed to be. And so, on this peninsula.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실험의 결과를 보고 있다며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와 삶을 꾸려 나가며 자유와 정의, 문명, 놀라운 미래를 성취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도자들이 폭정과 파시즘, 압제로 주민들을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가 주민들에게 초래한 고통을 고려하면 왜 북한 정권이 이런 잔인한 남북한의 대비를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았는지에 대해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무엇보다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Because the regime fears the truth above all else, it forbids virtually all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Not just my speech today.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연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가장 평범한 삶조차도 북한에서는 금기시된다며 외국 매체를 소유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서로 감시하고 종교 집단처럼 통치되고 있다며 국가의 힘은 이런 폭군의 거짓 영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력하고 위대한 한국 국민이 이룬 진정한 영광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민족의 운명은 압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유 속에서 번영한다면서 모든 한반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상원 은행 주택도시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더해 북한의 금융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은행 주택도시위원회는 7일 새 대북 금융제재법안을 찬성 23표,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6월 내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원비어 대북 금융제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이날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상원 은행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북한의 지속되는 위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ince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advancing capability and its pursuit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to deliver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ddition,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시키고 윈비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인권 유리 행행도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대표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패투미 의원은 북한의 최대 경제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bill is designed to exert maximum possible economic pressure by imposing the mandatory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ermit the kinds of transactions that keep this regime propped up.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의 민주당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그동안의 제재에서 더 나아가 구속력을 강제한 것이 다른 제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ore important, it's not just message. It tightens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uts some real teeth into them.
초당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법안에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정부와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 재무부는 미국 내 금융계좌 동결 등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개인과 기업은 북한과 거래하든지 혹은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셔루드 브라운 의원은 만약 북한과의 거래를 택한다면 반드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하원 금융위도 지난달 이와 유사한 새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을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지만 대북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맥스 보커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 보커스 전 대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촉구하더라도 시 주석은 일정 부분만을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보커스 전 대사는 6선의 상원의원 출신으로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주중대사를 지냈는데요.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중국 베이징 현지에 머물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베이징 정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Summit between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is non-controversial. That is non
중국 인사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란과 대립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공식 방문 플러스라고 부르면서 양국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려 합니다. 또 양국 관계가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중국이 얼마나 수용하리라 전망하시는지요?
I think China will be inclined to listen to President Trump.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려 하겠지만 아주 약간만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불안정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중국 지도부는 원유 공급 중단 같은 너무 강한 압박이 북한 붕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김정은이 보복 조치에 나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중국은 독자 제재를 포함해서 너무 강한 압박은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The question is what would Kim's reaction be? Reaction could well be not, you know, to acquiesce and agree. Kim's reaction.
김정은이 오히려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적대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인데요. 중국의 압박이 될까요?
I don't know that secondary boycotts or that UN sanctions on entities to do business, including China.
이런 조치들이 아주 생산적일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9차 당대회 이후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 시 주석이 더 반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측 모두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 앉아 김정은이라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함께 협력할 때 공고하고 또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비판한다면 중국은 반대로 행동할 수 있고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람 본성입니다.
최근 맥메스터 백악관 보좌관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일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일까요?
I don't think so, not at this point. I think the double freeze is...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쌍중단이 출발점은 아닙니다. 물론 몇 년 뒤에 그런 방향으로 귀결될지 모르지만 그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들이 김정은에게 체제 보장을 확신시켜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이를 확신한다면 아마도 핵 프로그램 감축을 고려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고는 핵 능력이 있어야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할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That gives him leverage. If he gives up his, if he freezes his nuclear program today, he's given up his leverage.
하지만 앞서 말한 그런 상황이 김정은에게 지렛대를 줄 겁니다. 지금 핵 동결과 포기를 약속한다면 그런 지렛대를 상실하는 거죠. 김정은은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물론 혹자는 말은 이미 마구간을 떠났다면서 김정은이 이미 충분한 핵 능력을 보유했고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4월 마라라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반복해왔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My view, he should sit down with President Xi and say, okay, we have joint issues we need to work out here together.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중국 혹은 북한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신뢰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지금 상황에도 적용될 겁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 주석은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I think China has not very much influence at a conversational level.
중국과 북한 정상 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외교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겐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경제적 지렛대가 많이 있죠. 시 주석은 김정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했다는 말을 여러 장소에서 자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정은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 주석이 김정은에 대한 좌절감을 언급하지도 않았겠죠.
북한은 지금 두 달 가까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혹시 영향력을 행사한 걸까요?
No, I think Kim Jong-un's going to make up his own mind. He's going to act according to what he thinks.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겁니다. 19차 중국 당대회 기간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이고 저는 이것을 좋은 신호로 보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유연함을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중대사로 베이징에 있는 동안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까?
No, I haven't. Except that China sometimes says we'll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 인사들은 북한을 제재할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인도주의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입장은 중국이 북한과 여전히 협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에서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I think it's in between the two. I think North Korea is an asset after all the
북한과 중국은 모두 서로에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9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보낸 축전에 대한 답신에서 시 주석은 그를 동지라고 표현했죠. 여전히 어느 정도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시 주석에게 김정은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대사 시절 중국 측과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 붕괴 이후 시나리오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Well, I'm quite confident both Beijing and Washington have post-collapse scenarios.
두 정부 모두 북한 붕괴 이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련국들은 각자의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중국 측으로부터 그런 시나리오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No. I spend more my time saying let's
없습니다. 저는 대사 재임 동안 양국의 협력과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방법들을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주변국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순차적으로 원하는 한반도 상황이 무엇인지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당장 합의를 이루기 어렵겠죠.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붕괴가 아닌 안정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미 한일 군사동맹,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부를 제시했는데요. 미한 동맹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Last several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it kind of freezes a little in a thaws and it freezes in a thaws.
한국이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이 더욱 적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과거 자신을 침략했던 일본과의 군사적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3부를 이행한다면 한국에서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Any president, any country focuses first on its national security.
미국도 대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군사력 사용이 아닌 위협 감소죠. 이곳에서의 위협은 바로 김정은이고 이를 감소하기 위해 군사적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외교적 방법, 특히 중국과의 더 깊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신뢰해야 하지만 검증해야 합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Don't forget, President Xi is a very proud man. China is a very proud country. President Trump is a very proud man.
시 주석과 중국은 자부심이 강하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또한 마찬가지죠. 그 어떤 쪽도 상대를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양측 모두 상대 인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동의 이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죠. 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인위적 이해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 솔직한 이해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두 지도자의 케미스트리는 괜찮습니까?
Well, it's very interesting. They're two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President Xi is a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두 지도자의 성향이 전혀 다르죠. 시 주석은 공학도 출신이고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변덕스럽고 직관적이죠. 하지만 두 지도자 모두 자신의 책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경청해서 두 나라가 더 나은 공조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맥스 보커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전자기파 EMP 공격 역량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이 같은 위협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EMP와 핵물리학 전문가들은 EMP 공격의 파장은 물론 이 성사 여부조차 증명할 수 없다면서 회의적인 진단을 내렸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은 6차 핵실험 이후 부각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9월 수소탄을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역량과 공격 가능성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과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등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EMP 공격이 핵무기 공격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련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북한의 그런 능력이나 실제 공격의 여파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I am unpersuaded as a physicist that the EMP phenomenon would work.
전자기파와 핵 물리학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는 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EMP 공격 시 긴 전자기파가 발생하려면 많은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핵 분열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MP 공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접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관련 내용이 소개된 교과서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can see questions, but I see no estimate of how big the effect is or and it doesn't.
그러면서 EMP에 대한 각종 우려나 피해에 대한 경고는 군사적 이유로 과장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MP 공격이 통신 시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반도체 장비에 영향을 가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을 겁주려는 군사 전략 행위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A large amount of energy which would have a long-range effect on telecommunications and things.
제임스 보거트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니아타 대학 물리학 교수 역시 7일 VOA에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은 아직 이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detonated, you know, almost 1,000 nuclear weapons to study their effects. And what they would do to, you know, buildings and.
1,000번 가까이 실험을 거친 핵무기와 달리 EMP는 실험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과학의 영역이며 따라서 깊은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는 대기권과 수중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1963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거트 교수는 북한이 EMP 공격 역량을 갖췄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공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체계 마비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Part of the challenge is that no one really has great understanding of what the effects are because there is.
하지만 보거트 교수는 앨리슨 교수와는 달리 대기권에서 핵폭탄이 폭발한다면 EMP가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가 전력망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심각한 피해를 가할진 알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보거트 교수는 특히 공격 목표 지점에 타격을 주기 위해선 정확한 고도와 폭발 강도 등 많은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실험도 실제 상황과 동일한 대기권이 아닌 소규모 실험실 등에서만 행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딘쇼 미스트리 코네티컷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북한이 아직 EMP 공격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 전문인 미스트리 교수는 EMP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선 고도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t has a limited capability of doing so. Yes, it does not have a highly accurate.
북한의 미사일이 예정된 위치까지 날아가 핵폭탄을 폭발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정확한 목표 지점을 공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미스트리 교수는 북한의 EMP 공격에 따라 발생할 사회 기반 시설 붕괴와 질병 등으로 미국인 90%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I think that is a theoretical maximum.
이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핵무기 한 발이 아닌 10발에서 20발 이상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란 지적입니다. 국가안보와 핵무기 통제 전문가인 하워드 스토퍼,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EMP 위협은 우려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Wherever this idea has started from, I don't think it's a very likely threat to worry about.
미 국무부를 거쳐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스토퍼 교수는 EMP 공격에 대한 우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MP 공격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치긴 매우 어려우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 주요 컴퓨터 시스템에 방어막을 설치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퍼 교수는 또 EMP 공격을 하기 위해선 핵폭탄을 터뜨려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전쟁 개시를 의미한다며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대거 추방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캐나다에 도착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하지연 씨는 최근 이민 난민국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난민 히어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고요. 네, 그러면 네가 한국에 못 가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그 스토리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한 페이지 정도 더 써서 이렇게 히어링 10일 전까지 보내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하 씨는 당국에서는 이미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씨는 난민 심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민 심사를 포기할 경우 모든 서류가 국경관리국으로 넘어가고 그쪽에서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 씨는 자신뿐 아니라 주위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도 모두 뭐 여기서 열심히 애 키우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가 바쁘니까 뭐 얘기도 잘 못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딱 이렇게 터지니까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 갈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 말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이민 난민국이 지난 6월에 B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탈북자 218명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013년에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 A씨도 최근 이민 난민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거주국가 또는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보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캐나다에 와서 지금 한 6년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풍문 들어봐도 뭐 우리가 지금 허가가 안 되면 다시 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2008년 서울에 도착한 A씨는 3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는 모습을 보고 2011년 7월에 캐나다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그만해도 참고 살 수 있는데 어린 자식들이고는 차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정말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현재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특히 캐나다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들의 장래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단체인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범 회장은 과거에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급격하게 대규모로 진행돼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큰 빅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 회장은 최근 적어도 30 가족 이상이 무더기로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가 발송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많은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난민 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이민 난민국이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러니까 아마 그냥 탈북민들 이민 신청한 거를 그냥 다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똑같은 편지를 이제 다 보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편지를 받은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온 지 이미 몇 년씩이나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거부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탈북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그래도 민주적인 사회이고 좀 잘 사는 나라이고 경찰이나 뭐 그런 보안 정책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에 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여기 판사들이.
김 변호사는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의 경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 3년간 탈북자 10가족 정도의 인도주의 이민을 성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하지연 씨와 A 씨도 최후의 수단으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 씨는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고 한국에도 갔다 와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은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이제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이제 이민 장관이나 트리더 총리한테 보낸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명 운동을 해서 어떻게 좀 타개해 볼까 하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회장은 캐나다 정부에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 캐나다에 살아야 하는 이유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말마다 전해드립니다. BOA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스포츠 세상. 야구와 축구,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는 일요일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오전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 남포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12도, 수풍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4도. 용해안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5도. 개성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4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11도. 옹기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2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5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9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쿠바와의 교역과 여행을 제한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쿠바 군부와 연계된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고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새 규정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기업과 여행 부분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쿠바 군부나 정보 당국으로 미국의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는 쿠바 국방부와 내무부 산하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재무부는 제재 대상으로 쿠바 주요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여행시설, 여행 대행사, 상점 등을 지정했습니다. 단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발급된 여행 허가나 진행 중인 상업 거래에 한해서만 예외를 허용한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 완화된 쿠바 제재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신속한 파병을 위해 사령부 두 곳을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나토 29개 회원국은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대서양 사령부와 군수지원 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옌스 슬톨텐베르그 나토 상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의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쟁을 억제하고 집단 방위를 위한 신속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한 비용은 2018년까지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며 사령부가 증설되는 두 곳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독일이 군수지원 사령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상 거점으로 유리한 포르투갈과 스페인, 프랑스, 미국이 대서양 사령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토는 유럽에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냉전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령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중국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를 노안에 포함해 양국 간 교역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번 주 베트남에서 회동할 전망입니다. 유리 우사초프 러시아 외교 고문은 8일 두 정상이 현지 시각으로 10일부터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논의할 부분이 많고 이를 위한 준비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더욱 광범위한 단독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사초프 고문은 밝혔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언론 RAA에 두 정상이 만날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현재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한국에 이어 현재 중국을 순방 중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에 북한 대사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은 김정남 씨 암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남성이 북한 대사관 직원이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 사건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 영상에 따르면 이들 북한인 용의자들은 북한인 용의자 리정철 소유의 차량을 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정철 씨는 지난 2월 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증거 불충분 혐의로 풀려나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리정철 씨는 북한 대사관 직원이 자신 명의로 대신 차량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 관계자는 북한 대사관에 해당 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으나 어떤 협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시티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티 휴영은 4명의 북한 남성과 공모해 지난 2월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